금메달을 몇 개 땄느냐 이런 게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한번 몇 개국이나 참가를 했는가 국회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봤더니 베이징올림픽에 총 205개국이 참가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동메달이라도 하나라고 한 나라가 몇 개냐면 68개국밖에 안 돼요. 동메달 하나 딴 나라가 한 대여섯 나라 되고 그래서 뭐 금 하나로 딴 나라는 더 작게 보죠. 68개국이고 한국이 금 8개, 은 9개, 동 5개 이렇습니다. 그럼 총 22명인데 뭐 합 뭐 종합으로 하면 한 3분이 더 되겠죠. 우리가 몇 명이 참가했느냐? 총 선수만 267명이 참여했어요. 267명 중에서 금은 동을 하나로 따는 사람은 끝날 때까지 봐야 알겠지만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267명 안에 들려고 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운동이든지 무엇든지 화려한 모습만을 쫓아가다가는 해가 망신한다. 괜히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고 누가 금메달 딴다니까 그거 참 좋겠다 다 시켰다가는 죽어나는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참 화려하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동양계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좀 풍길 만큼 아 참 잘한다 생각인데 중국하면 나오는 짝퉁 문화가 이제 하나씩 더 발표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올림픽 개막식 할 때 저는 그걸로 봤는데 하이라이트만 봐도 다는 못 봤는데 보면은 그 올림픽 주경 기장으로 불꽃이 발자국 모양으로 탁탁 튀기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자국에 뭐 어떤 의미를 두고 이렇게 들어온다 했는데 그것이 짝퉁이라는 겁니다. 불꽃으로 한 게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성을 했다. 그리고 7살인가 한 이쁜 꼬마애가 나와서 모델을 막 그러는데 얼굴이 너무 이뻐 귀엽고 정말 깨물어주고 싶어. 그런데 립싱크라는 그 노래 부르는 애는 또 따로 있었고 또 소수민족의 의상들을 다 입고 나왔는데 그 소수민족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왔는데 그는 옷만 그렇게 입었지 전부 이쁜 한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짝퉁들의 모습은 그렇다 생각했는데 왠지 모르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화려하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짝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우 너무 멋있다 처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가짜란다 이렇게 들켜요. 우리들 삶 속에서도 자꾸 거치장만 하면서 어우 너무 멋있다 너무 이쁘다, 너무 든든하다, 너무 힘있다. 어쨌든 남자 여자 표현할 때 너무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없더라 안에는. 이런 삶이라면 짝퉁 올림픽의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는 짝퉁의 삶밖에 안 되지 않느냐. 겉모습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알맹이가 없어지고 알맹이를 숨기게 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완성된 인생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느님께 무엇을 봉헌할 수 있을까? 어쨌든 복잡하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올림픽과 함께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일 관심 많은 것은 사실 뭐 저도 그 한국에 금메달 몇 개 따는가 이게 제일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꾸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화려함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모습들 우리의 모습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들 그런 것도 한번 좀 도와볼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지금 제 몸을 보고는 전혀 상상을 못하겠지만은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번은 열병이 났었어요. 그래서 열병이 나가 지금도 그 열병의 그 뭐냐 후유증으로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난청이 그 당시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 막, 헛것이 보이고, 막,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약을 주려고 왔는데, 꼭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같은 모습이 저한테 막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고함을 지르고, 귀신이 내 잡으러 왔다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경악을 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런 모습이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병을 나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몸이 원래부터 약했기 때문에 약을 지어 먹이기도 했고 병원을 다니면서 또 병원 치료도 받기도 했는데 크게 효과가 나진 않았습니다. 열병이 안 나왔는데 몸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절에 달렸으니까 절에 스님을 찾아가서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당을 빌려서 구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고 우스운 일들도 많았지만 저희 어머니에게는 병약한 아들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디서 어떤 효용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너무 건강하리만큼 뚱뚱하고 잔병치레 크게 하지 않는 모습이 되었으며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불교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 되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심오한 상태를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릴 적 저의 병치레 때문에 선택하신 어머니의 미신적 행위가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 속에 자식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의 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이 너무 심해지면 자식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체면과 만족을 위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속박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일부에서 얘기했지만은 고학력이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속에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이 슬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능력을 자신들의 이기주의로 사용하려다 보니 진정 사랑하여야 할 자식까지 새로운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부분들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겠죠.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그 희생적 사랑은 주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현실 속에서 보여주는 하느님의 성사와 같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런 사랑의 모습을 한 여인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방인 여인의 신앙은 주님의 다친 마음을 여는 힘이 됩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주님의 말투였습니다. 이방인 여인을 강아지로 취급하여 자신의 능력을 강아지에게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꾼이신 분의 표현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볼 때 이방인, 죄인으로 취급되는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 아마도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경제적으로 넉넉하며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을 현대판 이방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젊어서는 자신을 믿고 늙어서는 신앙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젊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을 등한시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현대판 이방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없고 어려울 때 찾는 것이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신앙을 찾아올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산 속에 들어가 있는 신앙의 모습 속에는 하느님의 사랑을 통한 사랑의 실천이나 구원의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하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며 주님을 구걸하듯이 권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단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당신의 자녀와 같은 사랑을 주십니다. 현대판 이방인들에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강아지가 되기를 서슴지 않았던 이방인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다루고 있으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정한 구세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 주님께서는 고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심 깊은 이방인 여인의 등장은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한 여인의 자식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은 최고의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 자녀의 병 치유를 위해서라면 강아지의 신분이라도 좋다는 여인의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꾸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선한 사람과 죄인의 구분은 탄생의 신분이나 삶의 배경 속에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무게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죄인 또한 구원의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신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신자답게 살아갈 때 그것이 당연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신앙인의 규칙적인 전례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이웃이나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인보다 더 신앙인다운 삶을 실천으로 살아간다면 그가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행하였던 저희 어머니의 미신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은 확실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단죄하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행위 속에는 그 당시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하여 자식 사랑을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방인 어머니의 울부짖음을 반응하게 하고 노멸감 느끼는 비유에도 참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신앙은 진정한 사랑 속에서 성장해 갑니다. 우리는 주님께 많은 기도를 바치고 많은 바램을 아뢰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이방인 여인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잠시 돌아봅시다.